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민주적 원칙과 가치, 제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양국 관계의 근본이며 열린 세상 수호를 위해 함께 헌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선언은 양국의 핵심인 민주적 원칙에 대한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중국의 반민주적 행위에 함께 맞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약화시키려고 할 때 민주적 원칙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등 대외적인 우선순위를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 사회를 지지하는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인한 전국 혼란으로 파병을 요청한 아이티에 지금 당장 미군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이티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오직 우리 대사관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서만 해병대를 파병할 것이라면서 IT 파병은 현 시점에서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IT 임시정부는 주요 시설 보호와 연말로 예정된 대선과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미국과 유엔의 병력 파견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IT 대통령 암살 배후에 클로드 조제프 임시총리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IT 경찰이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옹샤를 IT 경찰청장은 어제 경찰은 주위를 딴 데로 돌리게 하는 모든 선전활동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조제프 임시총리가 대통령 암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콜롬비아 매체인 카라콜 뉴스는 전날 미 연방수사국과 IT 수사당국이 지난 7일 발생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사건의 주요 배후로 조제프 임시총리를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뉴질랜드 주최로 열립니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제안에 성사됐습니다. 회의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하루 전인 어제 아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데 대한 양국의 이해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강요들에게 방역수단을 철저히 이행해 안전한 대회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스가 총리가 오늘 주요 강요들이 참석하는 올림픽 추진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안심하고 안전한 대회를 실현해가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외국 올림픽 선수단이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검사와 위치 추적 등의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올림픽 조직위와 도쿄도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선수단과 올림픽 관계자들의 확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선수 1명과 대회 관계자 2명 등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확진자 사례 분류와 수치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독일과 벨기에에서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라인란트 팔츠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각각 50명과 30명이 이번 홍수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1,3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구조당국은 도로가 끊기고 전화연결에 장애가 발생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군 당국은 구조작업 등을 돕기 위해 900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보도에서 이 지역에 쏟아진 강수량은 지난 24시간 동안 100mm에서 150mm로 이는 평소 이 지역 한 달 강수량보다도 더 많은 양이라고 적했습니다. 독일 기상당국은 이 방송에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사이버 범죄 관련 제보자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웬디 셔먼 부장관이 다음 주 일본에서 미한일 외교차관 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북한 핵물질 80%가 생산된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영변 시설을 폐기해도 핵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최대 1천만 달러의 보상금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재무부 등도 일제히 사이버 범죄 관련 조치와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범죄 관련 제보자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국무부 외교안보국 산하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의 지시나 통제하에 미국의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의 신원 확인 또는 소재 파악에 이르도록 하는 정부에 최대 1천만 달러를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보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에 기반한 다크웹 신고 채널을 개설했고 보상금도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1984년 시작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움직임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무부는 2019년부터는 정의에 대한 보상 웹사이트에 북한을 겨냥한 포스터를 게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 수집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웹사이트 DPRK 리워즈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웹사이트들은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치품 대북 수출, 사이버 행위 등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안내해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이버 관련 제보자에게 기존 500만 달러의 약 2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악성 사이버 작전은 컴퓨터 사기 남용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면서 해당 법의 위반 사항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금품 요구 위협과 의도적인 컴퓨터 무단 침입, 고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전송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랜섬웨어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민간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 소집 계획을 밝히는 등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무부와는 별도로 15일 하루에만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재무부 등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Today is a part of our ongoing ransomware eff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Justice, Treasury and State announced new resources.
랜섬웨어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가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미국 사업체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와 계획들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 Stop Ransomware를 합동으로 개설해 이날 공개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연방정부 기관들의 랜섬웨어 관련 정보 외에 각종 지침과 최신 알림, 주의보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랜섬웨어와 관련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도 따로 개설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합동으로 랜섬웨어 대응을 주제로 웹사이트를 개설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Stop Ransomware 웹사이트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 위험으로부터 공공과 민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 부처 간 원스톱 정보 공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는 금융범죄단속반 익스체인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다른 주요 업계 관계자, 연방정부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부문 파트너들이 랜섬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공유하고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주요 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정유업체 JBS의 미국 내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이 가해졌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새 내부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졌으며,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도 북한 사이버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관 시설 안보국과 연방수사국, 재무부는 지난 2월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 해킹 그룹 나자루스의 활동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다음 주 일본에서 미 한일 외교차관 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5일 웬디 셔먼 부장관이 18일에서 25일까지 일본, 한국, 몽골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첫 방문지인 일본에서 일본 당국자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또 셔먼 부장관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최정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회담을 열고 북한 등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삼각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회담에선 기후변화와 국제보건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서울로 이동해 최정건 차관과 전략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방안 등 양국의 공통적인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합니다. 셔먼 부장관은 최 차관 외에도 다른 한국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셔먼 부장관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몽골 관리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종교의 자유, 전통 문화 존중 등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도모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물질 80%가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된다는 영국과 러시아 민간연구소의 공동 분석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도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상당히 감축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하지 않은 건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는 공동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다면 북한의 무기 생산 역량이 80%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해커 박사는 다만 현 시점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어느 정도로 북한의 역량을 줄였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 확실하다고 해커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영변이 북한 내 핵무기 생산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는 핵물질 생산에 국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plays a key role on that. So I agree with that. This is only for the production of fission.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된 핵물질이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아직 무기는 아니며 실제 무기 제조는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생산에 이미 핵무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핵물질이 얼마인지 또 핵무기 제조에 적절한 핵물질의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란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한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듯이 결국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더 복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t one point of time, then you come to talk about alpha.
하이너는 특별연구원은 플러스 알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생산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있어야만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영변이 북한 전체 핵물질 생산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영변 외에도 핵물질 생산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다며 북한이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보유량과 생산량, 생산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결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에 관여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이 영변 밖에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었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Even with Yongbyon completely shut down, we could be confident North Korea could continue.
아이논 전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밖 핵시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제안을 한다면 영변 핵시설 외에 적어도 영변 밖 시설 한두 곳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doesn't even admit the existence of nuclear facilities.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최소한 북한이 영변 밖에 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영변 밖 핵시설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정한 범위를 숨기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영변 밖에 시설이 하나밖에 더 없고 그 시설이 북한의 전체 핵물질의 20% 정도를 생산할 것이란 주장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북한을 둘러싸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러시아가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영변 핵물질 시설 폐기의 효과와 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북한 내 전반적인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really know how many additional enrichment plants North Korea has outside.
영변 밖에 추가적인 농축시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또 그 시설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이 만약 모든 농축시설에 대해 밝히고 또 그 내용이 실사를 통해 검증된 이후에나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전에는 어둠 속에서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양규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미국 내 민간단체 주도의 연례의회 로비 활동이 이번 한 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인도지원 개선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지층을 넓히는 데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들로 구성된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주도하는 의회 로비 행사인 한국전 종식을 위한 전국행동이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까지 한 주 동안 이어지는 이 행사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화상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31개 주에서 유권자 230여 명이 참가해 총 167곳의 지역구 연방 상하원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협정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총 3건의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단체 중 한 곳인 위민크로스 DMZ의 이현정 조직위원은 지난 7일 이번 행사를 알리는 성명에서 평화협정으로 한국전을 공식 종식시키는 것은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해결되지 않은 71년 된 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참가 단체 중 한 곳인 미국 친우봉사단의 다니엘 제스퍼 담당관은 지난 6년간 매년 진행된 이 행사의 실질적 성과가 올해 들어서야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first started, we had no bills to ask for, and we had 12 participants. This year, we have three bills that we are very supportive of.
제스퍼 담당관은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법안도 없었고 참가자도 12명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의회에 발의된 지지를 호소할 법안이 3건이고 참가자도 23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6년 전까지만 해도 의원실 대부분 관계자들은 한국전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제스퍼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의회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왜 한국전이 현재 북한과의 문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믿는지 설명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며 보다 진전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들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회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문턱이 높습니다.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 인도 지원 강화와 같은 사안은 여전히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넘어선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진보 코커스 소속인 브래드 셔먼, 로칸나, 앤디 킴, 그레이스 맹우원이 지난 5월 말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 서명한 의원 수는 현재 9명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진보 코커스 소속입니다. 또 지난 회기 하원에는 칸나 의원 주도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진보층 중심의 지지에 그쳐 소관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상하원 각각 2명과 1명의 진보 성향 의원들과 지난 3월 초 동반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지지층을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지난 13일 VOA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북 인도 지원과 같은 문제는 한 측면만 봐선 안 될 문제라며 모두 장기적인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n't just a one-sided thing. So, you know, as much as I appreciate my colleague, Mr. Levin, Mr. Sherman,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고 인도적 지원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북한 내 현장 접근이 중요한데 북한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스퍼 담당관은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concerns that we get is members of Congress believing that the
제스퍼 담당관은 아직 우리와 전쟁 중인 북한이 왜 무기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논리는 지난 70년 동안 효과가 입증됐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오해가 있어 다소 절망감을 느낀다고 제스퍼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I get a little frustrated because I think there is a misunderstanding about what the bill is about and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대북 원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 단체들의 대북 지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또 대북 구호 단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지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절차도 발전시켜왔다며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우려는 근거가 없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내 큰 반대가 예상되지 않은 안건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입니다. 앞서 지난 4월 말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회부됐고 아직 상원에서 유사 법안이 발의되진 않았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이산가족 상봉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접촉하는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난과 의료시설 부족 등을 유엔에 보고한 것은 국제사회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전문가들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해마다 제공하고 외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곡물 생산 목표가 연간 700만 톤이지만 지난 2018년에는 495만 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10년간 최저치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식량 부족량이 147만 5천 톤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에는 657만 톤으로 늘었지만 거듭된 태풍과 홍수 등으로 지난해에는 다시 552만 톤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의료보건시설 부족의 어려움도 시인하며 의료인력과 제약기술 기반, 의료장비와 필수의약품 부족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백신과 의료기기 공급이 국제 수준과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백신의 대부분은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농촌 하수 처리율은 11.4%에 그쳤다며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디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또 전력 수요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전력 생산량과 1인당 전력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내 총 생산은 2015년 274억 달러에서 2019년 335억 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했고 1인당 GDP는 4.6% 성장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 및 보건위기 지속이 경제성장의 도전 요소라며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식량 부족 상황이나 GDP 등 그동안 공개하기 꺼려했던 통계들을 유엔에 보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1년 6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한 북한이 자발적 국가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기본틀을 준수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유엔의 다자간 공동정책을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 있는 행보일 수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이 보고한 2018년 식량 상황을 들었습니다. 제재의 타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국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일단 고무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실제로 국제사회는 2017년 이딴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부과된 국제 제재로 인해 2018년에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를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고문은 또 수십 년간 외부로부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받았던 북한이 통계자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된 당시 북한 당국과 보고서 작성을 시도했던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도 마침내 북한이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반겼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고 효과적인 외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통계와 자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완전한 접근성을 확보할 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윤입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기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데 따라 방역 강화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여파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한반도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관계자가 21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3일 사이 주한미군 6개 부대에서 총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동두천 소재 캠프 케이시 10명, 평택 캠프 험프리즈 3명, 성남 서울공항 내 K-16 기지 3명,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3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수원 공군기지와 경북 70 캠프 캐럴에서도 각각 1명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감염 사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장병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현역 장병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8일부터 급증하고 있는 한반도 내 감염 추이를 고려해 강화된 조치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폴 라카메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과감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4일 자정까지 발효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주한미군 장병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지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관계자의 술집과 클럽 이용도 일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군사 훈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8월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한국 측과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훈련의 내용, 범위, 시점, 규모 등이 모두 의지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Includes discussions about what training events are going to happen, how they're going to be scoped, when they're going to occur,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participate.
특히 커비 대변인은 연합훈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측과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할 때 완전한 범위의 연합훈련 실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미군의 백신 접종률은 80%에 달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하며 한국군의 경우 8월까지 적절한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Our ability to do a full-scale exercise like we did before COVID is limited because we don't have everybody vaccinated.
베넷 선임연구원은 실기동이 아닌 컴퓨터 기반 지휘소 훈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실내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셈법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바이러스 여파로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취소를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able to mitigate the effects of COVID, you know, we would lose an opportunity. But, you know, to continue it, you know, they can make a decision right after.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추이는 계속 변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연합훈련 취소를 결정한 뒤 상황이 완화될 경우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했던 기회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군당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훈련 실시를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축소 실시를 결정할더라도 준비태세 약화에 따른 정치적 위험성을 셈법에 넣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분기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남성 1명, 여성 1명 등 단 2명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분기별 탈북민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소 인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닫고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워지면서 탈북민 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35명이었다가 신종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한 같은 해 2분기 이후 계속 두 자리 수에 머물다 역대 최소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생존해 있는 탈북 국군 포로들 가운데 최고령인 이원삼 씨가 최근에 별세했습니다. 한국전쟁 비극의 한 단면인 국군 포로 문제가 남북한 모두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고 국군 포로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최고령 탈북 국군 포로인 이원삼 씨가 지난 14일 9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한국군 창설 멤버 중 한 명이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수도사단 2등 상사로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7월 23일 동부전선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씨는 2004년 탈북전까지 약 50년을 북한에서 지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도 해 7 남매를 두었습니다. 탈북 후엔 전쟁 통해 헤어졌던 아내와 외아들을 다시 만나 경기도 의정부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 씨의 별세로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탈북 국군 포로 수는 16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전쟁 비극의 한 단면인 국군 포로는 남북한 모두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유엔 등에 따르면 한국전쟁 때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 숫자는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1954년 1월까지 포로 교환으로 한국에 돌아온 인원은 8,343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군 7만 5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로 대부분을 전사자로 처리했습니다. 지난 1994년 국군 포로인 고 조창호 중위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국군 포로 문제가 새삼 세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론 생환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 권력자에 오르면서 국경지역 탈북 경계가 강화됐고 국군포로들이 연루해지면서 자력으로 국경을 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유엔은 지난 2014년 북한에서 살고 있는 국군포로를 500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들을 정무원 결정 제43호에 의거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노역에 투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이름도 없이 43호로 불렸고 아오지 탄광, 무산 탄광, 온성 탄광 등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입니다.
43호는 이제 김일성이 내린 교시 번호고요. 143호인데 100자를 빼고 43호라고 부르는 건데 인도로 치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광 지역에 묻혀서 일반 국민을 만날 수 없는 계급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이제 국가의 본분 또는 이제 도리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군 포로 문제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영 이사장은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특히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금기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범정부 국군 포로 대책위원회가 4년 동안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가 매년 국군포로 기본정책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진상규명 명예회복법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군포로 유가족들이 국립묘지에 가서 묵념할 장소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군포로 명예회복은 금전이 아니라 이들의 헌신에 대한 기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부 내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내에서 좀 위원회를 늦었지만 만들어서 국군 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낸 것이 제일 크고요.
박선영 이사장은 북한 당국의 국군 포로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는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며 국제 규범에 비춰 이 사안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 규범으로 확립된 R2P 개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R2P는 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 개념입니다. 박선영 이사장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우리가 푼다. 우리 민족 문제는요, 21세기에 절대로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국제 규범에 맞게 이것을 풀어야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도 않고 공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한이 각자 법체계 안에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군 포로 문제를 논의할 틀을 만들 수 없다며 법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잠정적 성격의 기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관리하는 게 정전체제라는 국제법적 체제고요. 유엔사령부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간의 국가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을 하는 게 이제 기본 협정인 거고요. 그렇게 상호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국군 포로나 많은 문제들을 국가에 준하는 관계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편 한국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 노동을 했던 한모 씨 등 탈북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각각 2,100만 원, 미화 약 19,000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 전역이 무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폭염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네, 조은정 기자. 이곳 워싱턴도 이번 주 내내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됐는데요. 한반도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네, 이번 주 한국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북한에도 고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북한은 주말 사이에 기온이 약간 떨어졌다가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한 리영남 북한 기상수문국 부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부 지역들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온현상은 15일부터 이제 약간 좀 해소되었다가 19일경부터 다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리 부대장은 이어 7월 하순에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반도 폭염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한국기상청은 현재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 대기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더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상공을 뒤덮는 열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던 2018년 수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이곳 미국도 서부에는 섭씨 50도에 달하는 폭염으로 산불 등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무더위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 클레어 눌리스 대변인이 최근 제네바 UN 본부에서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It's not limited to North America. Other parts of the Northern Hemisphere also experiencing exceptional early hot summer conditions.
눌리스 대변인은 폭염이 북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서 북반구의 여러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더운 여름 기후가 빨리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동유럽, 이란, 인도 북서부, 러시아 서부 등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상 최고 온도가 기록되고 있죠?
네, 미국 서부 사막의 데스밸리의 비공식 기온이 11일 섭씨 56도를 돌파했습니다. 1913년 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으로 기록된 56.7도에 근접한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대형 화재 55건, 캐나다는 300건의 화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 핀란드에서도 지난달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남유럽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는 지난달 43.7도로 유럽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도 이상 고온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지난달 최고 기온이 34.8도까지 올랐는데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 기온을 지구 온난화 현상과 연결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On an almost day-to-day basis, we are now seeing the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Record-breaking, scorching heat waves, catastrophic storms.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제 일상적으로 기후 위기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 재앙적 폭풍, 기상 변화는 식량 생산과 질병 확산은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폭염 가운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비전염성 질병 담당 로빈 이케다 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Stay hydrated by drinking more water than usual and avoiding drinks with alcohol, caffeine, or carbonation. And stay informed.
이케다 국장은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또 알코올이나 카페인, 탄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지 말고 거주하는 지역의 날씨 경보에 유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시원한 장소에서 머물고 가볍고 얇은 옷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근육통, 과도한 땀, 빠른 심장 박동, 어지러움과 기절과 같은 신체적 증상에 유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증상은 일사병 증상이죠?
네, 일사병은 뜨거운 햇볕을 오래 쬐었을 때 체온이 급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때 체내에 수분 조절이 안 되면 열탈진과 경련,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체온이 급상승하면서 현기증과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일사병을 우려해야 합니다. 또 일사병으로 쓰러진 환자는 그늘로 급히 옮기고 몸을 물로 닦는 등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하고요. 넥타이나 허리띠를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등 의료진의 도움을 빨리 청해야 합니다.
앞서 북한 기상 전문가는 7월 말까지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가뭄의 우려는 없습니까? 작황에 나쁜 영향을 줄지 우려되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심각한 가뭄 피해는 예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부가 연구원장이 15일 VOA에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는 가뭄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장마가 좀 일찍 끝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가 계속 왔었거든요. 지금 벼농사, 옥수수 농사가 이제 주기 때문에 뭐 온도가 높은 것 자체가 작물에 뭐 아주 치명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북반구의 폭염 사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군협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미군 병사의 희생을 만화로 재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 11월 5일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지점인 청천강 북안의 1, 2, 3 고지. 전방 청음조로 근무 중이던 26세 미국 원주민 출신 병사 미첼 레드 클라우드 2세는 주력 부대 전방에 매복해 적군의 접근을 조기에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 해병대 2기습 특공대대 출신인 상병 레드클라우드는 야간 기습작전 중이던 중공군 대부대를 포착, 다른 병사들을 깨우고 적이 30m 앞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리다 30구경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길을 막고 정확한 사격을 가한 그는 중공군의 응사로 총상을 입었지만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의 접근을 경고하고 후방으로 철수하면 되는 임무임에도 후방 중대 본대가 방어 태세를 갖출 시간을 벌기 위해 직접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수발의 총상을 입은 레드 클라우드 상병은 치료하려는 의료병에게 다른 전우들을 도우라며 치료까지 거부했습니다.
Get me back on my feet.
You're wounded.
There's other guys. Need your help.
Go, go.
의료병에게 고함치며 자리를 지켰던 그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서 있기가 힘들어지자 자신을 나무에 묶은 채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해야 했던 중공군은 접근로를 막고 사격을 가하는 레드 클라우드 상병 때문에 기습 공격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총성이 멎은 이튿날 현장을 목격한 미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발의 총상을 입고 전사한 레드클라우드 상병 주변에 여러 구의 중공군 시신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원주민 인디안 역사의 전설적 인물로 알려진 호청크족 추장의 증손자로 붉은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드클라우드 상병은 피를 흘리며 적군의 진입을 막다 전사합니다. 이듬해 4월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첼 레드 클라우드 2세 상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전장의 영웅 레드 클라우드 상병의 이야기가 만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에 소재한 민간단체인 미 육군협회 AUSA가 명예훈장 그래픽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훈장 수여자들의 이야기를 선정해 연재하고 있는 겁니다. 미 육군협회는 미 육군과 국방력을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봉사단체로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 발전이라는 취지로 1950년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 도서 홍보 책임자인 조셉 크레그 감독은 VOA에 퇴역 장군인 카터 햄 회장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웹툰, 즉 온라인상 만화 배포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se are army soldiers have had great stories and we want to bring these stories to a new generation. So we are sharing these, this is part of AUSA's educational mission, so we distribute these.
육군 병사들의 훌륭한 사연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교육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며 이들의 이야기는 군대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크레그 감독에 따르면 레드 클라우드 상병은 올해 두 번째 주인공으로 그의 이야기는 이번 달에 실렸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 등에 참전한 수훈자들의 이야기에 이어 선정된 겁니다. 이 단체 웹사이트에 게시된 레드 클라우드 상병의 이야기는 검은 머리와 눈썹, 검은 눈동자를 가진 원주민 특유의 외모가 눈에 띄는 얼굴에 실린 표지를 포함해 총 11장입니다. 이야기는 1924년 위스콘신주 핫필드 지역 인디언 부족 호청쿠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그가 아버지 형제와 개울에서 낚시를 즐기던 어린 시절로 시작합니다. 16세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물고기를 잡는 등 사냥을 통해 전우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어깨에 총알이 박혀 고향으로 돌아와 퍼플하트 메달을 받습니다. 결혼해 딸을 낳아 키우던 그는 1948년 육군 보병으로 군에 복귀해 일본에 파병됐고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장에서 싸우다 생을 마감합니다. 유명 만화가들이 참여해 제작한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전합니다. 해설과 그림, 당시 인물들이 나눴던 대화까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크레그 감독은 책에 실린 해설과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며 미국 정부와 육군 당국의 세밀한 기록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 use official records, both army records, government records.
명예훈장 수훈자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 상황을 추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명예훈장 만화 시리즈는 지난 2018년 10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명예훈장을 받은 알빈 요크 병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명의 육군 병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개별 병사에게 기념이 될 만한 날에 출간하는데 레드 클라우드 상병의 이야기는 그의 생일이었던 7월 2일에 실렸습니다. 크레그 감독은 수많은 수훈자들 가운데 레드 클라우드 상병이 선정된 것은 한국 전쟁이 다른 전쟁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명예훈장을 받은 몇 안 되는 미국 원주민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간되는 이 만화는 지금까지 두 권이 책으로도 배포됐으며 올해 총 네 권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크레그 감독은 밝혔습니다. 크레그 감독과 미 의회 명예훈장협회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 가운데 명예훈장 수훈자는 약 150명입니다. 크레그 감독은 앞으로도 전장의 영웅들, 명예훈장 수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는 이어질 것이라며 젊은 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 외에 단체가 선정한 군인들의 가족과 후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며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s always exciting to know that family members are seeing these stories of their relatives being told and they're happy that those stories are being shared.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예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알아보고 주간 프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과 쿠바 관계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인근 사막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45년 당시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 로스앨라모스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원자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소의 소장은 물리학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핵구름이 하늘로 치솟자 힌두교의 경전에 있는 말 나는 죽음이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다 라는 구절이 생각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추진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지만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가공할 폭탄을 만들었다는 데 고민했습니다.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의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9년 7월 16일 세계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카라얀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 때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라얀은 스승의 조언에 따라 지휘자의 길에 나섭니다. 1929년 지휘자로서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카라얀은 독일의 지방도시 울음에 있는 한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카라얀은 잘츠부르크 음악제 지휘와 베를린 필하모니, 비엔나 필하모니의 지휘를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카라얀은 특히 교향곡과 오페라 해석에 탁월했으며 그가 지휘한 곡에는 아름다움과 열정이 들어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라얀은 1984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한국을 방문해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2월 미국에서 비엔나 필하모니와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1989년 7월 16일 생을 마감합니다. 각각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